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이 인사드립니다. 이 미국은요, 중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수업을 미리 듣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학점을 미리 딸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마다 학업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누구에게나 능력에 맞는 그런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한 미국 여고생이 화제 모았습니다. 인디애나주에 사는 흑인 여학생인데요. 오는 22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바로 지난 5일 대학교 졸업장을 따버렸습니다. 아이, 거짓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는 반응이 이 학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인데요. 이 여학생은요, 바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1년 동안 지역 내 단과대학 학점을 땄고요. 또 2년 동안 4년제 대학교 학점을 땄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데요. 당시 5개의 고등학교 과목을 소화했고 4개의 대학교 학과목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 여학생. 인터뷰를 하는 동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참 힘겹게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분명히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여학생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아낄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자신의 모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또 교편을 잡게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사이먼과 가펑클이 불러줍니다. Scarborough Fair 들어보시죠.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On strike. On strike. 파업 중이란 말인데요. 이 파업이란 말은 노동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시위 행위입니다. 미국 작가조합이 지난 1일 헐리우드 영화 제작가를 상대로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었습니다. 1933년 설립된 미국 작가조합은요, 미국 북미 지역에서 활동한 영화 시나리오 작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작가로 구성된 노동조합인데요. 미국 작가조합과 영화 제작가 양측 간의 최대 쟁점은 보수와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작가들은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헐리우드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작가들에게는 그에 맞게 보수를 올려주지 않고 있고 또 의료보험 혜택 또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18일에서 24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요. 96%의 찬성으로 총 파업 예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지난해 5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작가에 대한 불공정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헐리우드 영화 방송 제작 업계가 10년 만에 작가 총파업에 직면할 위기를 맞았었죠. 작가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영화나 TV 제작물이 제때 나오지 않게 됨으로 해서 21억 달러의 손실이 예고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12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미국 작가조합과 헐리우드 제작가들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일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요. 작가조합의 데이비드 영 서부지역 상임이사는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특히 의료보험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 내용이 얼마나 어떻게 실행에 옮겨질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요. 영화나 방송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작가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관철됐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진일보한 면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2인치. 최근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기내 승객이 초과 인원이라는 이유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큰 논란이 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또 다른 항공사가 고객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면서 세계 최대 항공사로 알려진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새롭게 도입하는 보잉기의 이코노미 좌석 간의 간격을 2인치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1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등석과 비즈니스석은 편안히 누워서도 갈 수 있고 승무원의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자리지만 이코노미 좌석은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앉아서 가는 자리인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다리가 놓이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레그룸을 기존 31인치, 그러니까 78.74cm에서 29인치로, 그러니까 73.66cm로 5.08cm 줄일 예정입니다. 대형 항공사 중 좌석 간격을 30인치 미만으로 줄이는 건 아메리칸 항공이 처음입니다. 좌석 간격을 줄여서 좋아지는 것은 10개의 좌석을 더 배치할 수 있다는 건데요. 5cm 정도의 간격이 좁아지면 좀 덩치가 큰 승객은 이 비행기를 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끼어서 비행시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메리칸 항공사는 좌석이 효율적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승객들은 거의 간격이 좁아져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형 항공사 가운데 이코노미석 간격이 가장 넓은 항공사는 JetBlue인데요. 바로 34인치 86.36cm입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일자 보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 29일 오후 비공개 속에 한국을 방문해 이병호 국정원장,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과 잇따라 회동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이며 강대강의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미국이 상당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걸로 풀이됐습니다. 2일자 보도입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발언의 진위를 알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점차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사드가 초기 요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스템을 완전히 운용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일자 보도입니다. 한국에서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고조돼 있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유권자들은 안보 문제보다 경제나 적폐 청산을 후보 선택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함께합니다. 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들의 그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또 내용도 충실해지고요. 북한의 우호국 제출이 증가한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취재한 함재 기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 취재하셨는데요. 이번에 네. 취재하게 된 배경을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행 보고서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네, 이행 보고서는 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90일 이후부터 이제 통상 많은 나라들이 내는데요.
네.
이 이행 보고서가 그 제출이 되면 유엔 관련 홈페이지에 이 게재가 됩니다. 제가 꾸준하게 이게 취재를 하면서
네.
그 한 나라 한 나라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모았었는데요. 이게 50개를 좀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한번 분위기를 좀 짚고 넘어가 보자 한 그런 배경에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대북 결의 2321호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넘어가죠.
네. 네. 지난해 9월 9일 북한이 그 5차 핵실험을 감행했죠.
네.
거기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가 11월 30일에 이 2321호, 2321호를 채택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호인데요.
네.
그 대북 제재, 그러니까 제재를 담은 결의로는 다섯 번째 결의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둔 내용이 좀 담겼고요.
네.
또 뭐 동과 뭐 니켈, 은, 아연 뭐 이런 것들 뭐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조형물이나 헬리콥터, 선박 뭐 이런 것들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내용도 담겼고요.
네.
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을 금지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교관의 숫자도 줄이도록 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 네. 권고하는 내용이 좀 담긴 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행 보고서는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누가 작성을 하는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각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대북 제재를 잘 이행했느냐 그거를 그 보고하는 일종의 그 유엔 안보리의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는 각국이 그 자유로운 양식에 의해서 좀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통상 미국이나 뭐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좀 북한을 좀 압박하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은 좀 빽빽하게, 빡빡하게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나라는 달랑 한 페이지 이렇게 담기도 합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그 내용의 분량은 특별한 기준이 없나 봐요. 네,
통상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긴 하는데요. 네. 유엔에서, 유엔 네. 안보리에서.
네.
근데 뭐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나라는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네.
없습니다.
그럼 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가이드라인은 그 2321호, 232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 풀어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 항목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석탄 수출 상한선 기준을 지켰느냐?
아.
뭐 동과 은, 니켈 이 수출 금지를 지켰느냐? 북한으로 가는 그 향발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일일이 빽빽하게 담겨 있는데요.
뭐 체크리스트 확인
맞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각 나라마다 누가 작성을 하게 되나요?
통상 각국의 그 외교부가 작성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혹은 이제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의 그 각국 유엔 대표부죠.
네. 네,
그런 곳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50개국을 넘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50개 나라의 뭐 보고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좀 주목할 만한 나라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북한과 직접적인 거래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내용이 좀 눈에 가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가 가장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 올해부터입니다. 이제 맡은 지 한 5개월 조금 넘었죠. 그래서인지 지난해까지는 사실 이행 보고서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가요. 지난해 말 급하게 그 이전 이행 보고서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모아서 냈고 또 올해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렇게 지각으로 내다 보니까 좀 충실한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네.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네.
뭐 로마 주재 북한 외교 공간에 현 정치 담당 참사관하고 임시 대리 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관을 자국으로 지금 불러들이지 않고 있다. 그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네.
그리고 그 로마 주재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북한 국적자로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나 봅니다.
네.
이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들이 민감하지 않은 분야로 전공 과목을 학교 측에서 옮겼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된 아마 그런 쪽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반강제적으로 이들이 민감하지 않은 분야인 수학과 신경과학, 유전체학으로 전공 과목을 바꿔야 했다고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혹시 핵과 미사일 개발 기술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전공 과목을 바꾸도록 요구를 했다. 뭐 이 얘기일까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2321호의 그 내용 중에 북한의 핵과 뭐 과학 뭐 그런 쪽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또한 이런 그 2321호의 내용에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긴 겁니다.
네. 이탈리아 이외에 또 어떤 나라가 눈에 띄고 있을까요?
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폴란드도 이 북한 외교 공간의 불법 활동에 제동을 좀 걸었다고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북한 공간이 이용하는 은행 계좌의 번호를 직접 보고서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폴란드는 사실상 지난 수십여 년간 암묵적으로 그 북한 외교 공간을 그 현지에 있는 일반 회사들의 좀 그 임대를
빌려주고,
예, 예. 빌려주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제 금지하는 이런 서한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외교 네. 공문을 보낸 건데요.
네.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좀 상당했던 걸로 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건물 한 채 뭐 통째로 빌려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고요.
네.
또 그 기존에 아까 그 이탈리아처럼 남아공 정부는 참사관 직책을 없애고 기존 공사 자리를 2급 서기관으로 좀 격하시키는 그러니까 외교관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격을 좀 낮춘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그 외교관이 그 참사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참사관을 파견을 못하는 거죠.
네.
북한이. 그리고 그 공사보다 낮은 2급 서기관 직책으로 격하시킨다는 거는 공사급의 외교관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2급 서기관만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당장 외교관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해당 그 직책을 맡았던 외교관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네.
아무래도 외교적 역량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게 그러니까 2325가 외교관들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것 자체가 외교관들이 불법 외화벌이에
네.
그 이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따른 일종의 대응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또 스위스가 재밌는데요. 스위스는 북한으로 향하는 항공 승객의 경우 물품 검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화물은 그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는 개인 수화물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스위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항공 그 체크인을 하는 그 지상 요원들이죠.
네.
그 항공 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검색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유엔 제재를 그 숙지하고 있기도 힘들고
네.
북한 승객이 많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것 자체가 어떤 좀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제는 신경을 좀 쓸 테니까 제대로 좀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
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예.
이번에 특별히 처음으로 낸 나라들은
네.
2325의 경우 그 다섯 개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 나라들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아프리카 나라인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이렇게 세 개 나라가 있었고요. 남태평양에서 바나투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에서 타지키스탄 이렇게 다섯 개 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행보고서 제출 성적을 좀 저조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기사에 쓰셨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까지 항상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요.
네.
그 조직이 늘 매년 그 강조하는 게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행보고서를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매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부터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조금씩 내고는 있다.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었다가요. 올해는 벌써 3개 나라가 냈고요. 아프리카에서만.
네.
그리고 지난해에만 처음으로 낸 나라들이 5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북한의 우방국인 앙골라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우방국의 참여가 늘어나는 점도 두드러진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방국들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을까 참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중국의 경우는 네. 대표적인 우방국이잖아요.
네.
중국은 우선 이행 보고서를 내긴 냅니다. 그 잘 냅니다. 그,
네.
그 속도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늘 거기에 평화와 대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보고서에는 특히 지난해도 그랬고요. 사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대북 제재와 관련된 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은 조금은 성격에 맞진 않는 내용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나라가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는 것. 예, 50개 나라 중에서도 그렇고 지난해 냈던 이행보고서, 지난해는 22705 이행보고서였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랬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유별난 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장. 예,
네.
한 장짜리.
한 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세 문단이었습니다.
세 문단이요?
예, 네. 세 문단으로 해서 대북제재 이행을 대통령령으로 준비해서 서명을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요 내용이 담겼고요. 대북 제재를 자국법으로 편입시켜야 되니까 그거를 승인하는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 내용하고 그리고 그 중앙은행이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지키라고 통보했다. 요 정도 내용밖에 안 담았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전과 다르게 보고한 나라들, 없었던 나라들, 우방국의 참여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예상을 깨고 제출 실적이 높은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미국 정부의 영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인데요.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미국 정부가 직접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지난 4월 동안에 그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이었는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에 앞서 그 수전 쏜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인데요.
네.
이분도 최근에 한 그 간담회에 나와서 미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대북 제재 정책, 대북 정책은 대북 정책의 주요 1순위가 현재로서는 그 각국이 대북 제재, 그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잘 지키도록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50개 나라들의 보고서를 가지고
네.
유엔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그래서 우선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네.
이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제재위원회 아래
네.
그 전문가 패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네.
8개 나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북제재를 좀 기술적인 면도 좀 들여다보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연례 보고서도 내고 그런 조직인데요. 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각국의 보고서들을 모아서 검토를 하고
네.
다음 제재 때 혹은 뭐 현 제재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네, 그 목적이 가장 크죠. 우선 북한이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북한의 반응을 우리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그 가해지는 심리적인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압박을 받는 북한이 또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네, 우선은 뭐 국제사회가 이를 통해서 북한의 셈법, 계산법을 바꾸겠다는 게 우선 의도인데요.
네.
우선은 그런 희망사항대로, 그런 바람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50개 나라가 넘었다고 하는 내용 심층 취재로 보고해드렸는데요. 내용도 좀 충실해졌고 실제적으로 북한이 영향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풍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Fool's Garden이 부릅니다. Lemon Tree 들어보시죠.
the lemon tree. Sing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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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I'm sitting here at Mr. Powell. I'd like to go out taking a shower, but there's a heavy cloud inside my head. I feel so tired, put myself into bed. Well,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Isolation is not good for me. Isolation, I don't want to sit on the lemon tree. I'm stepping around in the desert of joy. Maybe anyhow I'll get another toy, and everything will happen, and you wonder. I wonder how, I wonder why. Yesterday you told me about the blue, blue sky.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이 미 주류 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알렸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본부를 둔 대북 인권 단체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증언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빛, 자유, 그리고 북한의 인권이란 주제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대북 정보 유입과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는 노체인과 우리 하나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헨리 송 노체인 북미주 대표는 VOA에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노체인이 그 10만 개 SD카드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제 탈북자들도 이제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정보 유입, 정보의 중요성 그런 이슈를 발표를 하고 또 증언을 통해서 그 북한 인권, 요즘에는 그 북한이 하도 이제 도발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이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유린, 인권 휴먼 라이츠를 기억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이제 탈북자들 모셨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10만 SD카드 프로젝트를 선언하면서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 정보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공개 증언 경험이 없는 한국 내 탈북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현장 관리 책임자 출신 이철우 씨는 10여 년간 말레이시아에 파견된 뒤 탈북 전까지 자신이 경험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일반 노동자는 100달러 주고 지배인이 200달러 가지고 당비소가 195, 보이전 195 이렇게 그러면 현장 관리
쪽처럼. 이 씨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의 명절만 빼고 쉬지 않고 일했지만 월급의 10%도 갖지 못하며 나머지는 당국이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한국에 입국한 40대 여성 최민경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 중국인 남편과 살다가 강제 북송당한 경험을 말했습니다. 최 씨는 두 차례 탈북 과정에서 47kg이었던 체중이 27kg으로 줄 만큼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고 지금도 자신의 몸만 보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탈북자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18세 학생 이우진 군입니다. 이 군은 북한의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떨리는 음성으로 북한에서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중독에 가깝게 가시면서 마지막에는 막 중독되고 또 집에 가산을 당진하고 아빠 모습을 또 진짜
마약 중독자인 아버지의 죽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간 어머니와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 이야기를 이어나간 이 군은 이야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모두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기자는 말레이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 북한 대사관의 관리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씨는 북한 대사관에는 대사와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이 있으며 안전대표를 겸하는 이등서기관은 북한 보위부 3국에서 파견하며 이런 시스템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해 탈북자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킹 특사는 VOA에 최근 탈북한 이군을 언급하며 정보 유입과 유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probably a good indication that information is getting through to North Korea. And I think I've long believed
최근에 도착한 탈북자가 현재 북한 내 친척 등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을 통해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대다수의 청중들은 북한의 인권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데요. 탈북자들의 증언이 매우 낯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여대생은 중국 당국이 가혹한 인권 상황에 처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한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m hearing that China does send people back to North Korea to be subjected.
또 다른 미국인 학생은 나이 어린 우진 군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중국에서 탈북 여성과 고아를 만난 뒤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그레이스 씨는 또 다른 생각을 나눴습니다.
김정은 이런 state law는 되게 엄격하지만 다른 것은 very no protection, nothing. So I'm not surprised that there's so many of this happening, and it's just unfortunate.
우진 군 아버지의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북한 주민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며 북한 당국이 정권 유지를 위한 강력한 법이 있지만 주민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은 없다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세 명의 탈북자들도 VOA에 행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 것은 물론 미국인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느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지를 굳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현재 토목공학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철호 씨입니다.
이번에 김종남 사건 터지면서 제가 깊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뭐 사건 터지면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야, 이건 내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좀 그래서 제가 김종남 사건이 터지면서 내가
이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상황 등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지금 고생하거든요. 정말 개처럼 살면 먹는 건 있어요. 먹는 건 그렇게 먹는다 해도 일은 열심히 하면서 거의 이게 완전 착취,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해도 그건 정말 이게 노예적인 착취 사회나 똑같거든요. 어떻게 10%만 주고 저희들이 다 가진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 이우진 군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증언하는 내내 할머니 생각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해왔다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은 코가 나뭇가지처럼 길고 난폭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미국이라고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공부해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은 5일 동안의 증언 행사를 마치고 귀국할 때 자신에게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것이라며 표현했습니다.
통일하는 데 한 몫을 했으니까 통일로 가는데 한 발짝으로도 더 나가는데 한 몫을 했으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조상진입니다.
네, 조상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필라델피아 재연회의에서 결정한 헌법에 대해 미국인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반연방주의자들은 새로운 정부 구성안에 대해 불신과 두려움을 조성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가 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헌법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재연회의 대표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헌법 비준은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한 주에서만 더 비준이 되면 이 새 헌법은 미국 최고의 법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연회의.
버지니아는 초기 13개 주들 가운데 가장 큰 주였습니다. 버지니아 서쪽 경계는 멀리 미시시피 강까지 닿았고요. 그 당시 미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준회에 참석한 이들도 모두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을 비롯해 패트릭 헨리, 조지 메이슨, 제임스 먼로, 에드먼드 랜돌프, 존 마샬 같은 대부분 전국적인 유명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대표로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 헌법의 대부분을 찬성한다는 뜻을 전해왔고 조지 워싱턴 역시 마운트 버논에 있는 농장에 머물렀지만 회의 내용을 전해받은 뒤 자신의 뜻을 회의장에 전달했습니다.
버지니아 대의원들은 3주 동안이나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표적인 반연방주의자인 패트릭 헨리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 회의가 결국 헌법을 비준하게 된다면 저를 비롯한 반연방주의자들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스스로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 투쟁했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기다릴 겁니다. 제 희망은 미국 혁명 정신이 상실되지 않는 겁니다. 제 희망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새로운 정부 계획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새 헌법이 비준된다면 저는 이런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기다릴 겁니다.
패트릭 헨리의 발언을 끝으로 버지니아주 대의원들은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 역시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자들은 버지니아주의 헌법 비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헌법에 대한 논쟁이 벌써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반연방주의자인 패트릭 헨리가 정말 이제 만만치 않은 인물인가 봅니다. 패트릭 헨리의 발언을 끝으로 표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 비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주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몇 명이 연속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해서라도 버지니아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합니다.
1788년 6월 버지니아주에서 결국 헌법이 승인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뉴햄프셔주에 이어서 10번째로 헌법을 비준했는데 매사추세츠 주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은 채였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로드아일랜드주 그리고 뉴욕주였습니다.
이제 우리 뉴욕주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비준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 3주가 지났는데도 반연방주의자들은 더 끈질기게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하면 헌법 비준이 거부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만약 우리 뉴욕주에서 헌법이 비준되지 못한다면 하나의 국가가 되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재원의회의 바람은 한낱 꿈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칫하면 미국이 뉴욕을 중심으로 동서로 두 세력으로 분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뉴욕주에서 반드시 헌법이 비준되어야만 합니다.
1788년 7월 뉴욕주는 30대 2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헌법이 비준됐습니다. 뉴욕주 역시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버지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뉴욕주에서 11번째로 헌법이 비준되면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투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재연회의에서 헌법을 작성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고요. 각 주별로 비준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로드아일랜드주는 아직 헌법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두 곳을 뺀 다른 모든 주에서 헌법이 비준됐습니다.
대류회의는 새 헌법이 1789년 3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아메리카 합중국이 헌법에 의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새 헌법이 비준되던 때 뉴욕시에서 대륙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륙회의는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일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륙회의는 1789년 3월 4일, 그러니까 헌법이 발효하는 날을 대통령 선거일로 정했습니다.
헌법을 비준한 주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구성했습니다. 혁명전쟁의 영웅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대통령으로서 조지 워싱턴을 반대하는 선거인단은 없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자택인 마운트 버논에서 대통령에 선출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1789년 4월 30일 뉴욕에서 역사적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앞서가는 사람,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요, 타고나기보다는 준비되고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대학교 졸업장을 고등학교 졸업장보다 먼저 딴 18살 미국인 소녀. 네, 그런 것 같아요. 노력과 땀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주 동안 남과 다른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